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표준 세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앞부분에 욥에 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리바스, 그리고 제가 빌닷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발의 조언하고, 마지막 욥의 탄원은 13장은 한 절씩 교독해서 그렇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욥의 탄식입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이 탄식이여 신음 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친구 엘리바스의 조언, 욥기 4장 6절에서 8절, 5장 17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가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제가 합니다. 친구 빌닷의 조언입니다. 욥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친구 소발의 조언입니다. 욥기 11장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욥기 13장과 31장에 나오는 욥의 탄원입니다. 제가 20절 한 부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아멘 하시기에 좀 부담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좀 거룩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수양이 돼야 될 것인데, 마치 여기서 막 용구름 치는 이곳에서 가까이 가면은 좀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 따라가면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그저 큰 윤곽만 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군사 분계선처럼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분계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에 있어서 나와 나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는 이렇게 한계점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노력하는 것과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과 욥이 할 수 있는 것에 그 이렇게 군사 분계점처럼 분계점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네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고통, 논쟁, argument, 그리고 전제, presupposition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전제, 그리고 침묵입니다. 요 네 가지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욥기를 이야기를 하면은 또 책을 보면은요, 욥기 그러면은 제목 외울 때라도 고통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를 많이 읽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1장, 2장 쉽게 넘어가고 3장부터 시작해서 42장 거의 끝에까지는 빨리 지나가서 욥이 이렇게 잘 되었더라 이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인데, 욥기를 그토록 여러 번 읽었지만 솔직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욥이 도대체 고통에 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었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보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욥기를 읽고 난 다음에 욥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고난이 와도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은 친구들이 욥에게 늘창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맞기는 맞는 말 같은데 실제적으로 욥에게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욥기의 초점은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세탁기 하시면은 맨 마지막에 탈수 작업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세탁기가 비쌀 때에는 저럴 때 탈수기라는 것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탈수기를 넣으면은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돌리면은 막 돌리면은 빨래가 전부 벽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대해서 물이 빠지고 납니다. 원심 분리기의 작동인 것처럼 욥기에 있어서 욥기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이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욥기에 제가 내린 결론은 욥기의 초점은 고통이 아닙니다. 욥기의 초점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원심 분리기처럼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들의 깊은 속 속마음과 이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숨어있던 욥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그냥 안일하게 남의 고통이라고 안일하게 상대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 욥기의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이 처음에 당했던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입니까? 이 사건들의 특징은 이렇게 욥이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몰살당했고 그러면은 거기 대해서 누가 건축 설계를 이렇게 했느냐, 날림으로 지었느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대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날 것도 아닙니다. 도적이 와서 재산이 다 몰수함을 당하는 것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욥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들어서 몸이 병들은 것도 욥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불가항력적이라 그럽니다. 내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이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욥이 끝까지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고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 라고 해서 2장이 끝나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볼 때 크고 어렵고 이런 일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욥을 도와서 빨리 이 환경을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와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잘못한 죄로 생긴 재난이라고 했을 때에는 욥의 내면에 숨어있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은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재직 수련회를 하든지 스몰 그룹을 하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나갈 것 중에 하나가 언로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지소롭게,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꾸준히. 이것은 아무튼 이것이 어느 거 하나라도 사라지면은 저희들 뉴홉 교회의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요, 아무리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누릴 건 없어요. 여러분,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아주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어저께 했다고요? 오늘 또 해야 되는 것이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친구들을 볼 때에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꾸준히 중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저는 부드럽게가 빠진 것 같습니다. 부드럽다는 말은 그 사람 입장에 가서 안더스탠드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 스탠드가 되어서 지체의식이 되면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시 박힌 것도요, 남의 가시는 저는 잘 뽑습니다. 아주 바늘만 주시면 소독해서요, 알코올 바르고 아주 과감하게 푹푹 잘 뽑아내는데 제 손에 박히면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 직접 솔직히 하고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제 살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체의식이 약해지면 함부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욥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 사람네들이요 욥을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만약에 이 말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했으면, 욥의 아내를 불러놓고 했으면은 이게 어땠을까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은 욥에게 대해서 욥이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쭉쭉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앞에서 안 하고 뒤로 가면은 그것을 가십이라고 그럽니다. 가드십이 아니고요, 가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좋은 의도를 했는데 무엇이 욥과 친구들이 그 재난 당한 것보다, 거기에서는 시험이 들지 않았는데요, 거기에서는 쉽게 지나갔던 사람이 물론 어려웠지만은 지금 요 친구들이 와서 여기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싸웠던 것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욥을 만났을 때에 뭐부터 하셨을까? 제가 공관복음서에서, 물론 이렇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예수님이라시라면은 어떻게 보면 기왓장으로 지금 자기 몸에 상처를 긁고 있는 욥에게 네가 이것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말씀부터 먼저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해주셨던 거는 먼저 만져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거는 거기 대해서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둥병 환자가 와서 이렇게 온 것처럼 이렇게 지금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은 아마 먼저 만져주시고 기름부터 바르고 일단은 먼저 먹고 이런 일부터 하시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순전히 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사족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여 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논쟁입니다. 논쟁. 여기 나오는 엘리바스입니다. 그저 간단간단하게 따지고 본다 그러면 이 엘리바스는 요즘 표현을 쓰면 행복 전도사입니다. 또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대가입니다. 또는 옛날 이야기로 하면 인간 승리입니다. 유튜브 같은 인터넷을 보면 이런 분들의 강의가 줄줄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하도 힘드니까 한 분이 지나가면 그 다음 분들이 나오고 이런 아주 만담으로 하면 이런 분들이 여기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갈급해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4장 7절에요. 그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 이런 게 좀 너무 우리가 이렇게 가라사대 이래가지고는 감정이 잘 안 나와요. 부부싸움 하실 때라도 그렇게 당신이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존댓말 쓰면요 부부싸움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보아라. 죄 없는 자가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면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이제 이 일을 내가 사람들이 훈계하던 대로 그렇게 너도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품어주실 거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방 가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이 말 이상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저도 별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장에 욥이 하는 말입니다.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성경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6장 24절 25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본대로 저주를 받을 만치 잘못한 죄가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그 사람들에게 따집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내가 알기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적이나 사적이나 가정적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내가 뭘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뭘 그래 못한 거를 해서 나는 이렇게 망하고 그럼 너희들은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나도 너희 카드를 아는데 도대체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욥이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7장 16절에는 욥이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20절에는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서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안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내가 지금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그런 데라도 살아갈 것인데 왜 그렇게 관심을 둔다고 해가지고 관심 안 두는 사람들은 잘 가는데 나는 지금 너무 많은 관심이 나는 지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Leave me alone, I don't care, who cares. 하여튼 이 3종 세트가 제가 미국에서 배운 영어 중에서 제일 싫은 말이에요. 아무튼 I don't care 그러면 I do care 라고 정말로 그런 건데 욥이 하는 것이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절박한 순간에서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관심에 내가 지금 잘 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는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 더 서십니까?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이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빌닷이 나옵니다. 빌닷은 이렇게 빌답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 말에 근거해 가지고요 이제 말을 하는데, 빌닷은 역사와 전통을 근거해서 지금 충고하고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내 어머니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8장 6절에서 빌답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8장 7절 말씀,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뭔가 좀 들어온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아무튼 별하별 장소에서 이 말을 다 봤어요. 이것을 개역성경으로 거룩하게 번역을 딱 하면은 이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점치는 집에도 가보니까 그게 있고요. 이거는 모든 종교나 거기에 관계없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예배 드릴 때 갈 때 이 성국 갖고 가면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욥이 하는 말은, 그래 시작은 미약했고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데 가운데에 그것을 내보고 어떻게 더 하라는 거고, 할 만큼 다 했는데 맞기는 맞는 말 같았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오히려 더 디프레스가 되고 더 우울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그게 맞는 말인데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안 하던 사람에 비해서 지금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정도로 열심을 내서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재난을 안 당했다고 좀 아주 갑자기 거룩한 것처럼 하는데 나는 도저히 가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까지 마음이 우긋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9장 20절에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받고 난 다음에 욥의 반발입니다. 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시킬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10장 3절에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십니까?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되십니까? 12절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은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감히 못하시네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사이클로 세 번이 돌아갑니다. 세 번째 친구 소알은 추임새입니다. 장단 맞출 때에 하고 나면은 옆에서 좋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속담에 싸우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얄밉다고요. 아니 전 참 이렇게 할 때라도요 누가 얄미운가 누가 말하면 그 사람 옆에 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오 정말 얄미워요, 차라리 자기가 나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소활이 추임새입니다. 11장 1절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소활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도저히 욥이 수그러드는 기색이 없으니까 소활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표준 세 번요.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여러분이 황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세 번째 전제입니다. 전제. 여러분, 이 두 주장이 기차선로 마냥 평행선을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선로가 평행선을 그리고 간다고 했을 때에는 안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만납니다. 안 만나는데,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평행선을 그리고 갈 때에는 두 선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같아서 그래요. 출발점이 같고 끝점이 같아서 만나진 않아도요, 거기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욥과 친구들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두 사람, 두 그룹은요, 움직이고 있는 생각의 전제는 똑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권선징악의 전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착한 일 하면은 복 받고 나쁜 일 하면은 뭐 받습니까? 벌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현세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은 지금 다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가시적인 복으로 복을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입니다. 타임지에서 본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그러면서 타일랜드, 태국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들고 다 그랬는데 좀 오래된 기사인데요. 왜 그런 국가에서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것이 업보에 근거했기 때문에 사회가 움직이기를 우리가 전생에 뭐가 잘못해서 하는 업보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타임즈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면서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 건가 하면은 과정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이 부정부패를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일단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으면은, 권력을 잡고 있으면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있으면은, 그 집안이 뭐가 잘 되고 있으면, 자녀가 많으면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인과응보를 지금 현세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뭐가 잘못되면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재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생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 결과를 지금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억울하더라도 지금 잘하면은 그 다음 생에서 이 생에서 잘될 것이니 과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잘해가지고 그 다음 세상에서 우리 만나면은 잘해보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틀렸느냐 옳았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과거에 수도 없이 지나갔던 그 나가 오늘의 나가 되기 때문에 나가 누구냐는 데 대해서 정체적으로 나는 나다라는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됐다가도 안 돼갔다가 하면서도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말되는 이야기구나. 어떻게 보면은 인도 같은 데에서 카스트 제도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이 제일 밑에 불가촉의 하층민으로 됐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전생에 잘못된 게 있어서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네가 거기 대해서 고난을 많이 받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탕감해서 그 다음 생애에 브라만으로 높은 계급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업보를 방해하는 것이 되니까 별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 장애인이 태어나도 전생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선징악과 인과응보를 철두철미한 딱 클로즈 시스템, 타이트로 하면은 그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우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이 이래서 욥을 다그친 것입니다. 뭔가 지금 욥에게 나쁜 일이 생겼지 않아요. 자녀들이 망했지 않아요. 사업이 망했지 않아요. 몸에 병이 들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 네가 지금 전생은 말 안 해요. 그렇지만은 현생에서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 있으니까 거기 대해서 그 결과로 지금 인과응보를 받는 것이니까 빨리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볼 때에는 그렇게 잘못된 것대로 했으면은 너는 왜 가만히 있고 나만 일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제 마음대로 하나님. 기분 나면은 좋았다가 기분 안 나면은 이거는 순전히 확률이니까 나는 그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너랑 나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절규하는 그 절규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꾸준히 좋은 하나님을 오겠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침묵입니다. 이런 논쟁이 거듭되는데 욥은 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읽어보세요. 욥은 갈수록 말이 많아지고요, 친구들은 갈수록 말이 짧아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쯤 가면은요, 소알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장구가 없으니까 추임새 세 번째쯤 가서는 소알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도 친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침묵합니다.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맨 처음에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었을 때에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 대해서 일주일 동안에 울면서 침묵했으면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 침묵은 어떻게 보면은 동정으로 함께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섞어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침묵은 기가 막혀서 도저히 상종할 인간이 아니고요, 그냥 말이 막혀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침묵은 서로 간에 완전히 그 이반되는 그런 침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웬만하면요 함부로 남의 사정에 대해서 한다고요 하는 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 마음을 열어줬을 때 그것을 주는 것이지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침묵이 있습니다. 욥의 침묵이 있고 욥의 친구들의 침묵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 가실 때에 분명히 말해야 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지금 마치 지금 사람의 심판정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침묵 인내입니다. 자기의 결백을 드러내고 부당한 하나님의 처사를 질책하는 욥과 이런 하나님을 변호해 주려고 하는 친구 변호인단 사이에 끼어서 내가 그 변호 원하는 것도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좋을진데 언제부터 내가 너를 대변인으로 삼았니? 이렇다고 하나님 이렇다고 막 하는 그 사이에서 탓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겸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연결을 해 주어서요,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이렇게 청년을 지금 한 번씩 가다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청년이랑 얼마 전에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좀 걸렸어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청년이 어릴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40 중반입니다. 혼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딱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기 I like you 그러더라고요. Thank you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할 때는 좀 불안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만은 나는 목사님이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닌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뜨끔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는 그동안에 종교도 많이 거쳐봤고 이제 훑어보면서 자기가 티네이저 때에 정말로 예수님 영접한 게 있는데 12살 때인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도 읽고 혼자 큐티도 하고 하면서 매일매일마다 큐티 하신대요. 그런데 교회는 가면은 과거의 상처도 있고 뭐가 많대요. 막 기억이 막 힘들어서 자기는 도저히 못 가겠대요. 그러면서 그걸로 나를 엮지를 마라. 그냥 한 번씩 애니타임 있으면은 목사님 밥 사주겠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좋은 데로 갈 거를. 아무튼 그냥 순두부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13살 때에 자기 아버지가 권총 강도를 만나서 가게에 장사하다가 총 맞아 죽었대.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자기는 운동하는데 스포츠 하는데 뭐든지 간에 사람을 때리고 패고 그러니까 레슬링 그리고 태권도 그리고 풋볼 아무튼 뭐든지 간에 뭐 이렇게 베이스볼 이런 거는 공으로 노는 거 말고 어떻게 사람끼리 부딪혀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운동은 다 했다고. 태권도 4번까지 했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은 싸움을 하고 다녔대 미국에서. 대단한 실력이고 용기고 배짱이고 재주입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체력도 한계가 있고 다 때가 돼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유 없이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에 그렇게 딱 죽고 나니까 그냥 분노가요. 이유 없이 분노가 나서 뭐라도 패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렇게 술집 다니면서도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렇게 다녔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뭐 좋은 말 하던 거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 옆에 갔던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도 아버지가 일찍 그렇게 죽었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내 티네이저 때에 암으로 고생하다가 그렇게 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조금 전에까지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눈빛이 부리부리하게 살기가 있던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있던 것을 서로 막 나눕니다. 나누니까 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친구가 녹아져요. 그러면서 저희들 맨즈 그룹에 오겠다고 나중에 그거로 바뀌어요. 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할 말 없는 저에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욥이 하는 이야기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 하면은 복받고 나쁜 일 하면 벌받는데 나는 지금까지 착한 일 하고 살았는데 차라리 그냥 뺏어갈 것 같으면은 그죠? 처음부터 주지나 말 것을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사랑이나 하지 말 것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쓸데없이 자식도 한 명도 안 줘 열 명이나 줘가지고 다 뺏어가고 돈도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있다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직분도 가지고 그렇게 됐다가 그렇게 망신상하게 만들거든. 창피하게 쓰리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욥은 예수의 그 신호등, 신호판, 사인포스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 좋은 일 하시고 착한 일 하시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내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느냐? 나는 너를 버린다. 욥과 예수의 다른 점은 욥은 그 자리에 저주스럽다 한 것을, 우리도 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그 자리 원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처는 죽을 때에 제자들이 슬퍼하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너희들이 왜 슬퍼하느냐? 나는 가더라도 내가 법, 그 진리, 이치를 남기고 가니까 그것을 하면은 너희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불해라.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는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는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요. 나는 가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다는 그 자리, 너는 그 자리에 이때까지 살다가 조그만 거 한마 10분 당하면은 그거 당한 그게 억울해서 평생 한이 맺힌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순간 받고 싶지 않은 그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저는 주님의 가장 큰 겸손은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생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요거 지나면은 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몸이라는 것은, 그것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는 게 아니죠, 영원 무궁토록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서, 장애인에 가서 선교, 단기 선교 가서요 잠깐 도와주고 오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일주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인과 같이 가족으로 삼고 입양해서 결혼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살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남은 생에 30년 40년 사는 것도 우리는 우리 본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영원 무궁토록 나는 이 몸을 입고 너와 같이 있겠다. 여러분과 저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자리는, 그분이, 저 같으면요 새 사이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벌써 가운데서 한 사이클 지나가면은 소알이 추할 때쯤에서, 아까지 말한 대로 네가 뭐 말이라고 다 하느냐 그러면 그래 말이라고 다 한다라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견디시고 지나가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고름처럼 쌓인 게 다 될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살아서 숨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기다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에게 나르셨고 사랑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작 적자는 공의를 베푸시고 양자 양녀는 우리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명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입장에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위로는 궁극적으로 저의 삶의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같이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품으시고 이 교회를 품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이웃들을 세워가시는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루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님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이 주님의 무관심이 아니고 사람의 침묵이 끝난 뒤에 이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보는 눈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